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보내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독서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걸 읽으시면 뭔가 묘하게 이상하다 아니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필리포스는 사도 필립보가 아니라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힌 사도행전에서 식량 분배를 위해서 봉사자로 뽑혔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제로 뽑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필리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제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여튼 그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세례를 집전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누가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례 성사를 받아도 그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거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깊고 심오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 성사와 성령의 내림이 나누어진다라는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 시대적인 특수한 상황이 이야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물으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왜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내려오시는 건가? 라고요? 이 사건은 성령은 오로지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리포스를 통해서 세례 성사에서 성령이 임했지만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확실하게 내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사실 그렇죠. 세례 성사를 본당에서 본당 신부에게 받으시지만 나중에 견진, 뭐 한자로 하면 견진입니다. 영어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확실하게가 더 표현이 잘 돼요.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네가 세례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걸 사실 견진 때 다시 한번 두 번 성령을 내림으로써 재차 확인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두 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왜 성령의 내림에 재확인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왜 주교님이 꼭 와서 뭐 요즘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견진을 주셔야 될까요? 일단 이 사마리아는 유다인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던 지역이고 민족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방 민족이 됐죠. 그런데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닌 사람에게서 성령을 아예 따로 받게 되면, 완전히 확실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시금 유다인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로 분열될 위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안수를 했다라는 말은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이고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면서 그 자리는 당신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안수는 일치를 위한 안수, 일치를 위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당에서 주임심의가 세례를 줍니다만 주교가 와서 견진을 주는 이유는 당신들은 단지 이 본당에 속한 게 아니라 보편교회에 속하고 속했다라는 것을 그 견진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확인은 세례를 앞에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받은 걸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주교가 와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성류를 바른다는 것은 당신들은 지역교회의 어떤 그 저기 성당 교우들이 아니라 보편교회, 가톨릭의 교우들이다라는 것을 주교의 그 행동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지간하면 그래서 견지는 주교한테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위이고 사마리아 교회는 그 밑이라는 권력이나 서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렇듯이 세례와 성령의 내림이 따로 가는 경우가 몇 차례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세례가 먼저 왔고 성령이 뒤에 왔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그 로마인 백인대장, 이방인이죠. 고르넬리우스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먼저 내렸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또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와 동시에 연결해서 바오로가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뿐 거의 동시에 지금 거기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각 사건의 개별성에 따른 구분일 뿐 모든 사건은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를 통한 일치죠. 그래서 고르넬리우스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유다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세례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또 19장 에페소 세례 때는 바오로의 사도성을 세례와 성령의 내림의 동시성을 가지고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한, 그 주교의 권한은 사도가 주교죠. 그래서 단지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궁극적인 수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주교를 일컫는 그리스 말 가운데 하나가 감독자, 에피스코프스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감독자와 함께 살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장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 이 단어들 가지고 하나는 장로교, 하나는 감리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두 단어의 관계에서 초대교회의 교회 일치를 위한 몸부림의 노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는 이런 질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구사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요. 교구사제라는 말은 훨씬 나중에 정립이 된 단어입니다만 그 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이미 신약 성경의 여러 서간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초반에는 오로지 사도들만이 성찬례, 성체성사, 지금의 미사를 집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부제 필리포스가 주는 것으로 봐서는 세례는 성찬례보다 일찍 다른 직분에게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성사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 뭐 나중에 병자성사가 생깁니다만 성체성사의 연장선이고 이때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이제 허용이 됐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이 유보된 것이 아마 성찬례, 성체성사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찬례는 오로지 사도들만이 초반에는 집전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교회가 양적인 팽창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큰 전환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각 신설 공동체마다 성찬례는 계속 거행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공동체 숫자를 맞추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사도들의 숫자를 교회의 공동체 수만큼 늘려서 성찬례를 거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큰 기로였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각 지역의 책임자들을,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모두 사도, 주교로 만들지 않고 그 장로들에게 성찬례 권한을 위임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 그의 서간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교 없이 행해지는 성찬례는 없다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각 교회의 책임자들, 또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찬례의 권한을 주교, 감독자에게서 위임받아서 전례를 거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주교가 원한다면 그 권한을 지역교회, 그 장로에게서 거두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교구사제들은 몇 년 단위로 그 교구의 그 주교에게서 그 성사권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갱신하고요. 그 왜 교회는 그러면 주교의 수를 지역교회 숫자만큼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그 장로들을 주교로 만들어주지 않고 주교가 여러 지역교회를 다스리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교회 제도의 방향을 잡았을까요? 사도들이, 이 주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나누어주기 싫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역 교구의 한 명의 주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주교, 그러니까 개별 교회마다 주교직을 모두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개별 교회의 주교가 성찬례를 왜곡하고 교회의 교리를 곡해해도 다른 주교들이 그 주교를 통제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나도 주교고 너도 주교이기 때문에 또 나도 사도고 너도 사도이기 때문에 각자가 온전한 권한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왜곡될 때마다 분열되게 되고 교회는 쪼개지고 쪼개져서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개신교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찬례의 권한을 나누어 줄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가장 최근의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라고 불렸던 사제와 주교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주교의 사제직에 참여하지만 그 충만함은 가지지 않는다라고요. 즉, 이 평사제직의 근원은 주교이고 평사제의 사제직은 주교로부터 파생적 참여적이면서 평사제는 독립된 사제계급이 아니라 주교 사제직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저와 같은 교구사제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렸던 책임자들의 모습에 그 시연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조직의 모습은 교회 일치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톨릭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제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일치의 중심에는 근데 주교가 아니라 사실 성령이 자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합니다. 영은 근원적으로 물질과 물질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힘의 근본이 됩니다. 물질과 물질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너와 나는 물질 안에서는 너와 나로 철저하게 나누어질 뿐이죠. 그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몸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서로가 가진 마음, 바로 영,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 그것의 근본이 되는 성령은 하나됨의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그러한 일치의 노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됨을 지향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야겠고요. 오늘은 끝으로 우리 디트로이트 교구의 CSA 가톨릭 사업 활성화 기금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를 실천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모금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예루살렘의 유다인 교회와 다른 지역의 이방인 교회 일치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디트로이트 대교구에 속해 있고 대교구의 수장은 대주교님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강론 이야기처럼 주교에게 속하지 않은 본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방침에 우리는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 가톨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교구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분담금이 있고요. 그게 한 약 5만 불 가까이 됩니다. 또 다른 분담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을 CSA라고 하는데 Catholic Services Appealing이라고 해서 가톨릭 사업 활성화 기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금은 교구의 전반적인 활동들, 성직자 양성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 또 어려운 본당들에 대한 지원, 가톨릭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사업에 두루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CSA 분담금은 기본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직전 3년 동안에 본당의 수익에서 그걸 나누기를 해가지고 3 나누기에서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곱해가지고 그 금액을 책정합니다. 우리 본당은 거의 매년 5만 불 가까이 책정금을 CSA 기금으로 책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 분담금 거의 5만 불에 CSA 분담금 거의 5만 불에서 10만 불 가까이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 50만 불 되는데 그중에 한 20%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금은 기본 분담금과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모아 하시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우분들의 도네이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분들이 자발적인 도네이션 금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내어주시게 되면 그 금액이 책정된 금액을 우리로 치면 5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을 교구에서 돌려주고요.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모금이 되면 그 부족분을 본당의 예산으로 나머지를 메꿔놓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다 메꿔놓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당은 오랜 세월 이 CSA 분담금을 교우분들의 도네이션을 먼저 유도하지 않고 본당 예산으로 그 전액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당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본당의 매년 예산에 그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조금씩이라도 저축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의 똔똔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본당도 이 CSA 기금을 디트로이트 교구의 다른 모든 본당들이 하는 것처럼 먼저 교우분들의 도네이션을 받고 그 도네이션 총액에서 부족분을 이후에 본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교구의 방침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당의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향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보내준 도네이션에 대한 약정 카드와 CSA 활동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함께 판장님들을 통해서 분배하고 밤모임 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약정 카드에서 도네이션 방법과 액수를 정하셔서 적어서 사무실로 그 카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분들은 자발적입니다. 또는 약정 카드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후의 금액은 전부 체크로 해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구에서 체크의 이름과 약정 카드 이름을 정리해서 금액을 정리를 할 테고요. 연말 정산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어려우실 텐데 또 돈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내어주시더라도 본당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